성경 말씀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리라. 무리가 전에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리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리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리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리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돌이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여호수아 6장 말씀은 그 유명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을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난공불락을 자랑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실로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리고 성벽의 두께만 하더라도 2미터나 되고 높이가 5미터나 되는 외벽이 있었고 또 그 안쪽에는 한 10미터 이상 높은 언덕 같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높이가 7미터나 되는 내벽이 있는 이중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힘을 전혀 가하지 않고 그것을 무너뜨린 것은 가히 놀랄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것만을 여태껏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무슨 사건이든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지 이걸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면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대단한 사건을 경험하거나 복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복과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지 그 복과 기적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는 별로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 한 주간의 여리고의 행군 그 행군하는 특징은 침묵의 행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 고대 전략 전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책을 보시게 되면은 이 전투 직전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전술이나 전략 그리고 이 전투 규모를 적에게 노출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요. 여기에 천명이 있는지 만명이 있는지 뭐 총이 있는지 칼이 있는지 포가 있는지 이 군수장비와 물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들에게 모르게 만들어야 오히려 전투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정 모든 사람이 다 오픈한 상태에서 침묵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장을 한 것도 아니고 무방비 상태로 행군하는 것을 이 적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적들이 공격에 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매일같이 이 성벽을 한 바퀴씩 엿새 동안에 돌고 이래제 되는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는 이런 전술은 성경 외에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참 의의없는 이런 방법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을 무너뜨렸다는 것. 그 침묵에 행군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외쳐라 하는 이 명령이 떨어져서 온 백성들이 외쳤더니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철옹성 같은 이중성벽의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을까요? 여러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에 따르게 되면은 그 지역의 지층 구조가 큰 아주 두 개의 지층이 겹쳐진 그런 곳이라 지진이 아주 많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니까 아마도 지진에 이 땅이 흔들려서 무너졌다든지 혹은 진동에 의한 공격에 의해서 성이 무너졌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세한 설명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사 이 여리고성이 여기 과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어떤 지진이나 공룡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의 파장이 어떤 파괴력이 있어서 그 성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성을 치심으로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수시로 마주치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여리고성 돌담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은 뒤돌아서는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왜 하나님은 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지 않으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에 불과한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는 침묵의 행군이 6일 동안에 있었고, 또이 침묵의 행군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제일 처음 밟고 들어갔을 때에 그 처음 들어간 땅으로 이어지는 그 지역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특별한 몇 가지의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우선 그들이 한꺼번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 아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셨느냐고 하면은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는 이런 상징이기도 했고, 또 지난 과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어떤 남자도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당시 고대에는 외과 수술이 전혀 발달하지 않은 그런 때였는데, 그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은 한 3, 4일 정도는 꼼짝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남자는 군사력인데, 모든 남자가 동시에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전투력을 잃어버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됐는데, 세겜에게. 세겜과 그 아버지, 그 하몰의 모든 자손, 그 남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살육을 당하기로 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적들이, 지금 여리고가 바로 눈앞에 있어서 그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자리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남자들이 동시에 할례를 받습니다. 아마 어쩌면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물었을 거예요. 여호수아 선생님, 당신이 우리 새 지도자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우리 군사력을 모조리 상실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전쟁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사건이 여러분 다잘 알고 계시는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에벤에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이 미스마에 모여가지고 국가 기도회를 주관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은 그 정보를 듣게 됐지요. 야, 이 지금 쟤들이 미스마에 이번에 모여가지고 또이 늙은 지도자 사무엘이 저들에게 금식을 선언하고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이때가 우리가 저들을 공격할 아주 좋은 찬스다. 그러고는 이 철기 문명으로 완전 무장한 기병대를 이끌고 이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 그릇과 놋그릇이 부닥치면은 어느 게 깨지고 말까요? 그러니 이스라엘 남자들은 야,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고 떨고 있는데 그때 동료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자.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철기 문명의 블레셋 군대는 괴멸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돌을 하나 세우게 되죠. 도움의 돌.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뜻에서 세운 그거. 그것이 에벤 헤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가나안 땅 길가에 들어오자마자 한꺼번에 할 일을 하게 하는 이것은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저들에게 그동안의 전투력을 잘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일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길갈에서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거는 과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들을 먹여 살렸던 만나가 끊어진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가 끊어지더라도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정착해서 농사 지어서 이 소환물을 거둘 때쯤에 그것이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끊어지네요. 어떻게 보면은 군량미가 바닥입니다. 전쟁은 그냥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려 20년이 넘게 가나안 정복하기 위한 여러 전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 기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 공급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것은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합리적인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어떤 것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놀라운 사건들을 주시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잘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또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길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 유월절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사건이었잖아요.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은 굴러갔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스라엘이 처음 그곳에 들어왔을 때는 그 지역의 이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뒤들어 있었던 노예 근성이나 또 그들 속에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애굽에서 그 당했던 그 수치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와함이 겪었던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다 물리쳐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굴러갔다. 그 이름을 그때서야 길갈이라고 붙였다고 그럽니다. 굴러갔다. 바로 이런 이 길갈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7일 동안 침묵의 행군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갈의 사건들보다도 조금 더 뒤로 한번 가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건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을 겪었습니다. 과연 그 광야 40년 생활이 저들에게 어떤 의미였고 또 어떤 결과로 이렇게 길갈에서 멋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로 건너 광야로 나올 때 저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사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노미널 크리스천. 이름만 크리스천인 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저들의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 영광 영광을 부르며 찬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게다가 매일 아침에 오르게 되는 이 일용할 양식, 이 만나를 통해서 저들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경험하며 걸어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사건에 접하면은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 저들의 감성과 지성과 어지를 동원해서 그것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힘들면은 광야에서 지나는 동안에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고 오히려 그 애굽 땅이 더 좋았다고 얘기를 하지요. 심지어는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낸 것은 죽게 하려고 끌어낸 것이 결코 복된 사건이 아니라고 그 모든 인생 자체를 이 하나님 앞에서 거부하는 어리석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은 오판을 거듭하지요. 저 돌산, 물도 양식도 없는 저 산에 올라간 모세는 틀림없이 굶어 죽었을 거다. 그래서 다시 지도자를 뽑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야 할 시간이라고 얘기하면서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길갈의 사건으로부터 40년 이전에 이들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40년의 생활이 이들을 이같이 변화시키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출애굽기 40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읽어보시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요. 첫째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끄집어낸 초기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율법과 규칙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한 것이 이 40년 동안에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 36절 이하에 그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고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을 눈앞에서 밝혀주셨다. 이걸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저들이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한마디로 유람민족을 살았는데 그 이동하는 움직이는 그 결정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늘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 움직였던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어떤 때는 날씨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 아침에 보니까 오늘 이동하기가 참 좋은 날씨인데 오늘은 좀 우리가 저쪽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데 구름이 그냥 성막 위에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 오늘 일어나 보니까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이 광야에 먼지와 모래가 날아다니는데 오늘은 여기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서 붕 올라옵니다. 이동하라 하는 그런 신호지요. 아마 불평도 했을 것이고 어떤 데는 아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착각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날아가는 자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40년을 그렇게 훈련하다가 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은 저들은 그렇게 다듬어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풍화작용 다 아시지요? 선정상의 솟은 큰 바위에서 아주 오랜 시간 비바람 맞다 보면은 온도 차이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깨지게 되면서 조그만한 돌들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돌들이 아주 뾰족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 아래, 제일 아래 냇가에서 보는 조약돌은 둥글 동그란 것이, 이 모란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주 긴 시간 산 아래로 굴러 내려오면서 이 돌들끼리 부닥치기도 하고, 그 모란 것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와가지고 부드러운 모래가 되기도 하고, 지금 동그란 조약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큰 바위에서 지금 떨어진 작은 돌입니까? 아니면은 산 아래 냇가에 있는 다듬어진 조약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인생사를 통해서 서로 부딪히게 하십니다. 만나기 불편한 사람 만나기도 하시고, 힘든 사건 속에 우리를 집어넣기도 하시고,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훈련도 하게 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훈련시켜서 다듬고 다듬어서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로 바꾸어 놓으신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민수기를 영어로 numbers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이 민수기, 이 백성민자의 셀 숫자, 그리고 기록할 기자, 민수기,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한 그런 기록이 있는 성격이다 하는 뜻에서 민수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기 보면은 인구존사를 한 이 기록이 딱 두 번 나옵니다. 언제냐고 하면은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생활이 시작된 초기에 인구조사를 한 번에도, 그리고 4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에도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수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첫 인구조사에서 60만 명이 나왔고, 그리고 40년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도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숫자로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로 들어가던 이 초기 60만 명은 각지고 모가난 돌풀이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후기의 60만 명은 훈련되고 성숙해서 동글동글한 조약돌 같은 사람들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민수기가 왜 기록됐겠습니까? 민수기 기록 목적이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목적이란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에 우리의 소유가 많아지고 명성이 커지고 자리가 높아지는 이 양적 성장을 할 때만 우리는 복받았다고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질적인 변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양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것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또 나를 해치는 무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초기에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저들이 여전히 참 어렵고 힘들던 그 애굽의 종살이하던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사건을 볼 때도 늘 이 물량적으로 저들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물량적으로만 바라보는 눈이 급기야 이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 가지고 광야 백성들을 대지금으로 몰고 갔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성경에 고기를 씹을 때에 그 사람들이 죽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들으는 하나님이 고기를 주워놓고서는 또 왜 고기 먹는 사람들을 죽이냐고 이렇게 오해도 하지만은, 메추라기를 먹던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물량적 가치로 사건을 보다 보니까 남들이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가져간 것이 대충 한 트릭이 넘 그런 양을 가져다가 겁은 이 천막 속에다가 쟁겨놓다가 보니까, 제 짐작이긴 합니다만은 아마 천막 속에 이 세워 올려놓았던 이 메추라기들이 아마 무너져서 저들이 깔려 죽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세상적 물량적 이 가치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마저도 우리를 해쳐낸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세상적 문화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젖과 꿀을 보지 못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그 다음 성에는 여지없이 패배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주목하지 마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여러분이 엑소더스, 이 단어는 에크호더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부터 비롯이 됐어요. 이 에크호더스, 이 밖으로 나와라. 우리가 이 집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밖으로 나와라, 길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거친 광야에 거친 사막에 우리를 세우신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구원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도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다가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바로 그 앞에 창세기 11장 끝에 보면은 거기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서 난 손자 롯과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리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를 돌았는데 도중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자리 잡고 살면서 데라를 205세의 하란 땅에서 주었더라. 제가 지금 초기하는 여기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에 유프라테스, 디그리스 강가에 세워진 그 찬란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강을 따라 번영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 이 지금의 터키 동부 지역인 하란 땅까지 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 문명사를 보시게 되면 이것을 비옥한 초승달의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옥한 초승달의 시대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하란에까지만 오고 그치게 되니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레바논이나 이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그 가나안 땅은 상대적으로 척박하기가 그지없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전에 소개드리고 있는 지금 이 데라라고 하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지연된다, 연기된다 하는 이 딜레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을 통해 가지고 데라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데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고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이 하란 땅을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은 그런 거기에서 이 데라는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다시 명령을 하셔서 내려가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고 인간적인 이런 생각으로 머뭇거리다 보게 되면은 어느새 우리는 탐욕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지는 메추라기에 깔려 죽었던 그 광야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고 데라와 다를 바 없습니다.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들어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애굽 땅에서 주님께 날 보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투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훈련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일컬어 나는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합비루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합비루 이 말은 거주할 땅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나그네 유랑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습을 합비루 히브리로 돌아다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유랑민족 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합비루라고 하는 말은 싹 지워버리고 그들은 이렇게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죠. 하 합대요. 여기에 정관사 하가 붙으니까 바로 그 떠돌아다니는 그 사람, 그 건너는 사람들, 특정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건너게 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서 바로 이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이 행군한다고 하는 단어가 합비루라고 하는 동사예요. 행군한다, 떠돌아다닌다, 걷는다, 합비루. 이것을 변형하면 히브리가 되는 것이죠. 행군하는 사람들, 건너는 사람들. 그래서 하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은 반대 행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들이 사막이나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홍해와 요단강이 길을 막을지라도 여리고가 그들을 못하게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군하면은 바다와 강이 갈라지고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저들은 그들의 새로운 이름 속에 고백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 아닌 이 땅을 걸어가다 보면은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주님을 명심하라. 어떤 길이든 나와 함께 가면은 그 길은 the way, 유일한 길이다. 그 길을 걸을 때에 빛이 없다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빛이고 그 걸어가게 하는 기준과 방향이 되는 진리라. 그리고 기억해라. 길을 걸어가는 것 끝에 너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생명이 있다. 바로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나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서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용사가 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어느 곳에서나 길을 내실 수 있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영원한 생명 이 땅의 진리 되신 주님 앞에 당당히 풀군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광야와 사막에 있고 홍해와 요단강이 길을 막고 있으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것 같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 앞에 당당히 흥분하게 하여 주셔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바다와 강이 갈라지고 악의 도성이 무너짐을 믿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믿음으로 당당하게 행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하필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